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너무 쑥스러워서 못하시는 거죠. 마음으로는 다 아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모여있다라는 증거는 같이 한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읽혀진 다음에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17절까지의 본문을 다 합쳐서 한글교로 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한일서 강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16절, 17절 말씀이 그렇게 적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런 그 뚜렷한 두 대비가 되는 우리 이 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더 깊이 가져보고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 샌포드라는 사람이 쓴 내 안에 있는 천국, 우리 교회 그 추천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꼭 읽어보셔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쿤켈이라는 그 독일 학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없는 종교,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각성과 개인적인 어두움과 집단적인 어두움에 대한 각성과 악과 탈선에 대한 각성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맹목적인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이 말씀에 동의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죄의 본질과 뿌리 그리고 또 그 영향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알 필요를 우리가 깊이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굉장히 묘연합니다. 그 기원이 무엇인지 또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치명타를 입히는지 우리가 알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나치기 굉장히 쉬운 것이고 무시하면서 또 없는 듯 감추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죄에 대한 그런 뚜렷한 개념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식은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탤런트 차인표 씨 아시죠? 그분이 집사이신데요. 이 차인표 집사가 대만에 가서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자신이 그 별명이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른생활 사나이인데 그 말의 뜻은 옳게 사는 사람이다.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자기의 이 별명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바른생활 하는 사나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준 것은 내가 저지른 죄를 교묘하게 잘 감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준 것이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우리 간증할 내용도 참 많을 텐데 그 귀한 시간 떼어서 굳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죄인이지 그러면 이제 감동도 받고 동의를 하는데 근데 막상 그럼 내 죄가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별로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막연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다라는 뜻이죠. 사실 죄라는 것이 내가 나를 들춰내는 몇 가지 이렇게 더 이상 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게 나쁘고 이런 게 나쁘고 그것 뭐 몇 가지 말하면 거의 다 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야간에 조명탄을 써서 그 캄캄한 것이 완전히 대낮처럼 밝아져서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추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나의 내면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범이나 또는 어떤 기준, 외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을 죄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 앞에서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또 그것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차인표 집사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기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별로 일어나는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확신해야 할 것은 인간이 이 죄의 실체를 어쨌든 간에 한두 가지라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죄의 실체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참 기독교인으로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내 밝혀진 죄인인 내가 오히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유지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주님의 은총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 용서를 말할 때 누구의 어떤 삶의 범주를 보든지 간에 모든 죄는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뭐냐면 죄의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다면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말씀을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16절 뒤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사망을 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사망을 향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자극적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것을 읽는 신자들로 하여금 섬뜩하게 느끼게도 해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과 우리 이 서신을 받아보는 이 교인들 간에 더 이상 뭐 더 설명이 없어도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것을 읽는 우리가 조금 더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설명해 온 것들 몇 가지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에 이른다는 표현을 보면 죄 짓고 나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죽었다.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 그 베드로 사도가 이끌어가던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밭을 팔고서 벌은 돈을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치면서 이게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이제 노했죠. 그때 이 부부가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닥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래서 속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다가 질병을 얻고 죽기까지 한 사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것을 보고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말하는 사망의 의미라는 것은 생명, 즉 참 영생의 반대 의미로서 육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록 일부지만 바치고도 죽었죠.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교회 돈을 횡령하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다 그런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찬이라는 것이 애찬을 포함합니다. 애찬이라는 건 뭐냐면 한 접시씩 해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식탁을 얘기하죠.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랑의 식탁이었는데 그것을 아무리 도용하고 폭식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정직하고 투명한 분으로서 교회를 당신과 동일시한다라는 그런 예시적인 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예시적인 사건은 빈번히 일어나야 할 사건이 아닌 것이죠. 한두 번 특별한 경우로서 교훈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배우면 됩니다. 적어도 인간을 교육한다는 방식에 있어서 일일이 사사건건 다 기계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렇게만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진행하는 교육 방식은 올바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건을 한두 번 성경에 나온 것을 보고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요건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냐 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백슬라이딩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타락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소 좀 더 길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결코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그에게 주신 어떤 독특하고 유일한 축복과 유업의 선물이 완전히 끊기는 경우를 말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를 들면 에서를 히브리서 저자는 예로 듭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죠. 근데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울며 불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미 늦었다. 이미 그것은 네 동생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을 말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에서가 새롭게 해서 회개해도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또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그 형을 만났을 때 이미 야곱보다도 더 거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구약에서 재물과 자식과 또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다음에 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해서 아무리 회개해도 새롭게 돼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관련이 없는 성부들을 끌어다가 지금 언급한 세 가지 경우처럼 이렇게 함께 연결을 시키면은 무엇이 불리해지냐 하면 나중에 더 깊은 성경 이해로 진보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말이 돼서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더 깊은 이해로 가려고 할 때는 뜻이 자꾸 막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서신에 나오는 죄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경우로서 우리와 같은 신자들이 죄에 빠지고 죄의 습관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경우로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과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영지주의자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사도는 1장에서부터 이 두 가지 죄를 염두에 두고 계속 서술해 갔죠. 그럼 영지주의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죠? 제가 간략하게 이제 요한일서 끝나면 더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그 대적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내용의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로 옷 입고 잠시 행했을 뿐 두 다른 실체를 의미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을 구분한 것이죠. 영과 육이 합쳐져서 한 존재가 된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본래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 예수의 인간의 그 육과 결합할 수 있는가?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건 잠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죄에 대한 관념도 달랐다 그랬죠. 영재주의 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 극단적인 분파에서는 어차피 영과는 구분된 몸으로, 영과는 구분되었다 이거죠, 몸은.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구원받는데 방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더 깊은 교제를 갖는데 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좋아, 든든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굉장한 거부를 가졌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서신의 막바지에서 이제 요한이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점을 간파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교우들이, 그럼 저 거짓 교사들 정말 사실은 무더기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밖으로 나갔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중보기도 제목에 넣을까요? 지금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영지주의자들에게 제한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거듭나고 신자가 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중에도 거듭나지 않았고 예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지금 영지주의자들과 같다든지 아니면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빨리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못된 믿음의 내용과 관점을 가진 자들이 오직 영지주의자들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고 그들은 일반 교회가 믿는 정통 믿음의 내용과는 다른, 매우 다른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이키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 중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런 것부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에 나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90년대 이미 들은 얘기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17명의 자칭 예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17명 중에 한 명 누구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못 만나봤는데요. 17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그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임한 영이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에게 임한 영과 동일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20세기에 메시아라고 자기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한 맥락의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육, 이원론에 입각한 것이다. 영과 육은 다르다.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에게 임했듯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임했다. 이것이죠.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있는지 거기에 전 삶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자기 시대 이후로 그 미래의 교회 역사를 내다보면서 이런 많은 우려를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그치지 않고 나타날 것인데 이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죠. 이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자식이나 부모나 뭐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나 친지가 이단에 빠졌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한때 교회에 함께 몸을 담으면서 신앙의 명목 아래 살았던 때가 있었더라도 이미 나간 이단의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을 같이 합치려고 하거나 또는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것을 보고 그들의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뿌리가 있음을 보고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뭐 몰몬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까지 다 끊어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강하게 붙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등 이렇게 대면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냥 그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단교리 신봉자들은 성경의 예수를 성경에 나온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과는 분리되어서 엉뚱한 방향을 스스로 택한 자들입니다.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박태선 신앙촌 같은 데 있다가 간혹 드물게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죠. 그런 분들이 비록 이 교회는 들어왔지만 그 옛날에 강하게 그 믿었던 그들의 교리와 그 거짓 가르침에 너무나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잘 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본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경연 구절은 마가복음 3장 29절과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 성서학교에서 칭의론을 다룰 때 한 그룹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거역하여서 사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가 무엇입니까? 이걸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어떤 종류를 가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죄는 성령을 거하는 이런 죄의 종류는 이런 성령에 뭐 거하는 반하는 죄가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카테고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펼치고 계셨죠.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럴 수 있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어쨌든 간에 시간이 얼마 지나든지 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 복음서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을 어느 누구도 다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다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모두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바이고요. 또 초대교회에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는 바이죠.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 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자세를 절대로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것을 견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소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화 있을 진저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많이 보게 되죠. 끝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구원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도 끝까지 자의로 의도적인 배척을 한다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상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데 좀 이걸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저거는 마귀의 역사야. 딱 이렇게 단정지어놓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해달라고 빌어야 용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와서 용서를 해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그 사람이가 용서가 성립이 되려면 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뭔가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빌어야 그것이 용서가 확률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축복은 이런 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 가지기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토록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귀신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않는 그런 모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들이 나쁜 생각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거부할 것을 택했고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성과 인성이 같이 이렇게 겸한 그런 양성의 그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죄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이 어떤 죄라도 간과되지 않고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인표 집사가 자신에게 바른 생활하는 자라는 의미가 나는 내가 지은 죄를 교묘하게 잘 숨기는 자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자기 죄가 또 내가 죄인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자기가 자백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부탁이 이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거 공동체 안에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기도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죠? 자기중심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기도됨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많은 축복과 특혜를 얻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번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게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자의 저의 마음에 죄를 향한 신중함과 그리고 분별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였어도 내가 막상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그를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내게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내게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저 사람만이 특별하게 짓는 죄가 없습니다. 다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내가 꽁꽁 묶어둔 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들은 게 많으니까요. 들은 게 많고 자기가 배운 게 많으니까 그건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럴 때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를 할 때 두 번째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심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돌보시지 않을 것 같고 손길을 멈추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로 향한 마음이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라는 말씀이죠. 그거를 본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뜨겁다.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기도자가 없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내면과 행실을 환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비추임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나 또한 무언가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무언가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나아지를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제는 좀 한 걸음 더 순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내 죄를, 장애물을 보았고 그거를 제거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서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이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심 어린 기도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그 형제를 위한 자매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잘라서 모든 불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불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이건 불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불의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인간의 정의에 의해서 내려지는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내려져야 될 그런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도덕적이고 뭐 불건전한 것 물론 우리가 불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정의에 예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불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함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은 그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이것이 설사 좋게 보이는 행동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건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이고 불의입니다. 진실과 정직함에 반대된 것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 싸움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이건 게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끔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적 싸움을 별로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불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 싸움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눈부시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합니다. 모든 불의인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 각종 작은 죄와 매일 싸움으로써 영적 성장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배우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양심에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구체적인 행위를 나는 비록 꺼려지고 나의 습관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여 가는 데서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좀 기도원에 몇 년은 아니더라도 뭐 몇 달 좀 가 있으려고 했었고 금식도 제가 일주일이나 뭐 40일이나 좀 40일 금식 기도하시려는 분 있으세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모하게 40일씩 그렇게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또 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상태는 어떻든가요? 이러한 것들 기도원에 가서 얼마 동안 뭐 이렇게 몸을 담고 그다음에 이 금식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면 앞으로 내가 어떤 향로를 정해야 할 것인가? 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사역을 결단하고 또 그리고 뭔가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으로서 얼마든지 내가 내 소명의 확신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내가 헌신의 준비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으로 영적 성장에는 99%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은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타인을 섬기고 나를 내 중심의 세계 밖으로 조금이라도 던지는 훈련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보이지 않게 채우지 않는 것을 자기 욕심을 보이지 않게 채우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귀한 티가 10인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있을 때 자기 컵에다가 이렇게 가득 채우는 거 좋은 티니까요. 채우는 거를 누가 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채울 때 이거 가득 채워서 내가 좀 조금이라도 더 맛을 봐야지 하는 그런 욕심과 싸워서 이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80% 90%만 담아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영적 성장을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작은 한 예로 비추어 보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남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욕심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그냥 그 어떤 훈련을 그런 거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그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자기 욕심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누가 채우려고 뭐 보이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만족할 만큼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내가 바라는 만큼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러한 정도를 추구하라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내 욕심대로 채우려고 하면 결코 진실과 정직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나가서는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의 불의를 저와 여러분은 절감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 따위는 뭐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거기에 그렇게 뭐 큰 관심 없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를 좀 자극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는 그러한 것을 뭐 안 하고서는 아 나는 됐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 나의 삶을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나의 내면에 있는 불의한 것들은 이제 다 버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습관을 버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는 죄라고 단정을 했고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고 매달려서 풍성한 영생이 이르도록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만큼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큰 자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 또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중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의 일상이 성령의 비추심에 정말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자기 자신이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고 또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져야 한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